우리가 앞부분에서 1절부터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더러운 마음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대조적으로 깨끗한 마음과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가난한 여인을 마주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주에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호수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또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아주 대조적인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던 주님,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더러운 믿음을 지적하신 예수님, 오늘은 처음에는 개와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무시하셨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왜 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 게네사렛이라는 땅이었음을 우리가 14장 마지막 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나오죠.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방 지역입니다. 사실 그곳은 당시에 어두운 땅이었다라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흑암에 빛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옮겨가십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가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갔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특별히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와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의 온상이었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러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 여인은 22절에 보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시돈에는요, 사실 에스문이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에스문이라는 신은 그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There was a temple in Sion called Esmon. That was the god of healing.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신전으로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지역의 모든 신들을 찾아가서 딸의 치유를 위해서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돈의 어떤 신도 보통 여기 수로 베니게라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레바논 지역에 그 많은 신들이 이 딸을 고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용한 의원이나 무당이나 뭐 신이 없느냐 아마 사방을 헤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돈 땅에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젊은 나비가 있는데 그가 귀신도 고치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떡 다섯 개로 5천 명도 먹이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런다는 소문이 나온다고 아마 이 지역에까지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쉽게 시돈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귀신들인 딸을 데리고 갈릴리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예수가 혹시 이쪽으로 오면 어떨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고치지 못한 자기 딸,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여인은 간절히 어떤 도움을 지금 기다리고 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나 유명한 예수가 들어왔다, 시돈으로 왔다는 소문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단어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시돈 여인이 그것을 잘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첫 마디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갈릴리까지 예루살렘까지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지금은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가난한 작은 나라지만 그들은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다른 어떤 소스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호칭을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처음에 고쳐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좀 독특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린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표현을 우리가 조금 억지로 우리가 스트레치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시돈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딸을 고친 후에 바로 갈릴리로 다시 오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가셨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혹시 주님 그래서 오신 거 아닌가? 자, 그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속으로 일어섰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The Canaanite woman simply said, Lord, son of David, my daughter is severely oppressed by a demon. She didn't ask for healing. And I think because she already knew why Jesus came there. And Jesus didn't answer her. He didn't say a word. And I think Jesus was saying, how did she know that I was coming? 전부 제 해석입니다. 관찰이 아니고요. 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관찰 안에 들어가는 설명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여인은 계속 와서 아마 뒤에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아, 시끄러워 죽겠는데. 예수님, 이 여자 좀 쫓아보냅시다.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죠.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아는 지금 대화가 또는 사이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쫓아보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여자 보내줘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열두 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가나안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은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22장에 가면 그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하셨고 사실 처음으로 지금 이방 땅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이고 이 가난한 여인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제자들과 이 여인이 속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찰을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여기 놀러 오셨나요?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돈으로 오셨습니까? 독특하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절하며.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여인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사실은 예수님에게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엉뚱한 답을 듣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은 두 번 다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어떤 의미였을까? 히브리인들이 쓰던 주라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존칭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을 도우셔서 여인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났고 처음 본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의 신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저를 도우셔서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 박자 더 나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얼핏 읽으면 아, 예수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자녀와 개라는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개들에게 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또는 부정한 사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앞에 나와 주라고 부르는 여인을 왜 이렇게 모욕을 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라는 표현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개라는 의미라기보다 작은 강아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냥 더러운 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귀여운 강아지, 애완견이라는 의미로, 펫이라는 의미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얼핏 들으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개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떡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들 개 키우시는 분들 막 자녀 여러분 먹는 걸 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한테는 사람이 먹는 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딴 얘기고요. 개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녀의 떡을 치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인이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쏘이다 말은 여인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분명하게 호칭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참 지혜로운 내용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불렀던 강아지라고 불렀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히려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병 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면 그 떡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튜 형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비록 부스러기와 같이 떨어지는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다. 이 여인은 떡을 온전히 받아 먹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 부스러기라고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나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 땅에 부스러기 같이 떨어지는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그것으로 예수님 그런 은혜라고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어머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도록 낮추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지 못하십니다. 나의 나됨을 앞세우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 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선한가를 과시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인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낮추셔도 하나님의 낮추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떡과 같은 은혜를 못 주시겠으면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는다.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 사실 이 여인은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0장 3절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의 어두운 땅 시돈에 비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치유받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다면 마태는 처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과 지금 오늘 22절의 이 여인의 고백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찾아온 이 여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Woman, great is your faith. 바로 한 장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책망의 정반대죠. 믿음이 작을까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이방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는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Great is your faith.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주는 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심한 모욕과 같은 언사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애처럼 치료를 받더라도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이 여인은 딸을 위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딸의 병 때문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더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왜 그랬어요? 시돈의 우상들도 고치지 못한다. 오직 소망은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신다면 여러분의 솔루션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고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믿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는다.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에스문과 같은 신에게 나간다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악하시다면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나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러한 다른 발언에도 나는 이스라엘 지구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그 여인이 위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bankrupt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는 정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bankrupt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하고 나온다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천주교의 성당이 어떤 면에서 더 성경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자 뒤에 이렇게 무릎 꿇는 판이 있죠. 옛날에 모르고 결혼식에다 발을 올려놨다가 크게 야단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합니다. 형식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들어오셔서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지금 해볼까요? 좀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찾아서 신원으로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금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돈에 가신 예수님, 저는 이 가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도 시돈 지방에서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탈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를 봐라. 이제 시돈 땅에, 두로와 시돈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 말씀은 결국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지 그 여인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내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여인을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것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은 못 얻어먹어도 부스러기라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겸손한 믿음은 곧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님은 그 여인의 바로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눕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하신 그 순간 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만 고쳐졌을까요? 그 여인과 그의 딸이 당연히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모든 증인들, 시돈 땅에 있던 모든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바알도 못 고치고, 에스문도 못 고쳤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돈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시돈의 고운을 베푸시기 위해서 극적인 사건을 연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었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크게 소리 못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인 자는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 귀신들인 딸과 함께 사는 어머니도 사실은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는 물론 가난한 땅이었지만 그러한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투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투명이라는 단어는 투명인간으로는 아니고요. 트랜스페런스는 먼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겁니다. Honest before God.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시편을 볼 때 전에 많이 놀라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하다가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의로우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요. 이렇게 건방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은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셔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나는 의로우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를 테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따를 테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원수들이 나를 무고하게 헤아려 하오니 그들의 등을 치소서 그들의 뼈를 꺾이시고 그 자손들의 이를 꺾으소서. 무슨 성분이라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의 뼈를 꺾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쫓아올 때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요압과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는 그를 멸하라고 기도를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모든 시편의 기자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솔직하라. 하나도 숨기지 말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방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셔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나를 던지소서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건져놓고 책망하셨죠. 너 좀 물 좀 먹어봐라. 왜 믿음이 없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그건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미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못 해먹겠습니다. 유학 때려치울까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작은 자를 책망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나누면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지도자들이나 선배들에게 심지어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보다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나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한두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셔야 합니다.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격려와 충고와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투명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면 네, 정말 힘들어요.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나 여러분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감추고 있을 때와 오히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때 어느 경우가 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이 투명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감추는 자, 그 사람은 사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한다면 교회가 소란해지겠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고 또 큰 문제가 아니라면 감추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길이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들에게 다 나가도 못 고쳤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지금 예수가 왔으니까 찾아가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역시 정직한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잘난 것만 내놓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춘다면 교회도 기뻐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교회는 또 그러한 아픔을 들은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막 소문되고 다니죠.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이 거짓 증거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남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지켜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돕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은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믿음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예배라는 행위로 변하는 겁니다. 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믿음은 결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뭐 병에 들어서 나올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교회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낮아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높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은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치 없습니다.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가 자, 여러분 항상 부스러기 은혜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떡과 같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딜레이 하시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치료자이십니다. 제이소스께서 긍휼하신 히어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치료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구할 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 고통을 받아. 내가 너의 아픔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셨습니다. He was tempted in every way as we were.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힘든 나다. 예수님 그냥 보시면서 야 좀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그 아픔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중보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공감하시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중보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신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병이 치료받았음과 함께 그의 영혼이 치료되었음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작은 은혜도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의미와 영혼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작은 은혜라도 그분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동료 중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신 치료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모두 합니다. 주님